철로역정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순례자가 있습니다. 순례자가 가다가 어느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한자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 먼지를 쓸기 시작하자 방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먼지는 일어나서 온통 방 안에 자욱하게 온 방을 뒤덮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하려고 해도 온통 먼지만 날아다닐 뿐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례자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안내자는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내자는 또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처녀가 물을 가지고 와서 뿌렸는데 아주 깨끗하게 쓸어내고 닦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율법 그 자체의 기능으로서 절대로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율법에 충돌만 생기고 율법 아래 율법적 그 율법적 정죄만 돼가게 됩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금식 때문에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었습니다. 당시 아주 경건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금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여기에 어떤 전제가 깔려있냐 하면요, 경건한 자라면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일에 한 번 금식을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시대 이후부터는 금식의 횟수가 점점 더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금식이 그들의 어떤 종교심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던 그 금식을 점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 두 번, 또 심지어는 네 번까지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빈번해지자 점차 그것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점차 그 금식은 형식화되고 또 일반화되면서 이 금식이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종교적으로 뭔가 있어 보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을 경건하지 않는 부류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그 열심으로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히려 연회를 즐기고 그렇게 연회를 즐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형식화된 그런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금식을 하셨지만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금식이었고 종교적 규례와 의무와 이런 형식만을 따르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형식은 형식 안에서 정말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형식이 없이 본질을 담아내기에는 참으로 힘들지만 정말 또 한편 정말 이 형식은 무의미한 행위만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남아있는 그 신앙, 형식적이고 율법적 그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율법을 그들은 수량화시켜서 이 율법적 행위를 많이 하는 것에 그들은 의미를 두고 율법의 본래의 정신은 다 잃어버린 채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행위,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우리의 이 예배와 또 우리의 이 신앙이 얼마나 형식화된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이 얼마만큼 형식화되고 또 얼마만큼 외형적인 모습만 남아있는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서 잘 알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형식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정말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설교자가 무슨 얘기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배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 나왔는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교육자로서 참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누구보다 형식화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내려가자. 내려와서 앉아있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도 없고 예배에 대한 어떤 의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형식화된다는 것은 그냥 이 예배를 통한 내 만족이 중심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 만족,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할 것을 했다는 그 만족, 그분이 받으시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또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무조건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전체를 심장에 담아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예배에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이 예배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형식화된 것들,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그 모든 옛 율법체제, 종교체제, 그리고 그 형식적인 율법과 그 유대교의 모든 전통들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19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성경에 나오는 그 시집가고 장가 갔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깨닫게 하는 그런 한국 사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혼은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금식과 가장 대조되는 그런 혼인하는 날, 혼인잔치의 그 비유로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가장 기쁜 날이므로, 그러므로 그런 혼인잔치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금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혼인집이라는 그런 설정을 하시고 잔치가 벌어져서 신랑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사람을 잔치에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거기 온 손님들이 한쪽 구석에 앉아서 먹지도 않고 인상을 쓰고 있고 또 금식을 하고 있다면 신랑만 혼참만 즐겁다면 잔치의 그 분위기가 나지 않겠죠. 잔치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마음껏 풍성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19절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지금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그 신랑의 존재와 또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금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랑,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가 바로 그 신랑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왕, 메시아, 그리스도, 친구, 빛. 오늘은 신랑 대심으로 설명하는데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이 혼인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신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바로 이 혼인잔치가 벌어졌다, 그래서 내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금식은 언제 했었습니까? 신랑이 없을 때, 즉 혼인잔치가 오지 않았을 때, 그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벌어져서 기뻐 마실 때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금식은 무엇입니까? 이 금식은 바로 메시아가 오셨는가 오시지 않았는가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랑이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금식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혼인잔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뿌려짐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작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랑과 함께 있는 그 상황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백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와의 연합관계에 들어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를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그 기쁨의 시대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금식하는 이들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금식하는 자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요한의 제자,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말하는 당대 최고의 성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조차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무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모태 신앙인들,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제대로 살아낼 만큼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알고 믿고 있을까요? 복음은 그 복음의 특성상 이 복음은 알면 알수록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만 알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의 지혜와 크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알고 싶어집니다. 복음은 알면 알수록 복음을 벗어난 우리의 제약된 삶이 보이게 되고 또 복음이 절박한 우리의 그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그 복음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약속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기에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지식이 너무나 얕고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복음을 배우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저절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바깥에 있는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제자라는 그런 명성이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지금 금식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신랑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자기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무한히 존경받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받아들이려니까 자신이 그들이 지금까지 행하고 있었던 모든 의의를 부정해야 되고 그런 것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자신들의 그 죄인됨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우리의 불신과 또 우리의 의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의입니다. 정말 경건하고 정말 거룩해 보이는데 치명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의의입니다. 자기 의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치명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아무리 깊어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의는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실족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망이 가세된 자기 의의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근거로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일을 쌓으며 자기 의의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는 그 자기 의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리새인과 또 오늘날 이 교회는 놀랄 정도로 참으로 많은 닮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형식화된 종교적 의의와 그리고 그것을 기준 삼고 있는 그 자기 의의와 또 당시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이 행했던 그 금식, 어떤 지금 어떤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는지 무지로 인해서 참된 진리를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어리석음들, 즉 자기 의의와 말씀에 대한 무지가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말씀에 대한 무지와 또 무지함 가운데 자기 의의를 열심히 행하며 또 그것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잔치가 벌어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혼인집인 상황, 잔치인 상황, 가장 기쁜 상황, 가장 기쁜 날 그 잔치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는지 모르고 여전히 그들은 그 금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금식은 메시아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그런 율법적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든 금식은 끝이 났습니다. 왜 끝났습니까? 바로 기다리던 그 신랑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또 빼앗기게 되는데 그때는 금식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왔으니 그런 너희들이 행했던 그런 모든 금식들은 그만하라는데 내가 빼앗기게 되면 또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 자체를 당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끔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셨습니다. 이것은 후대 사람을 위한 것이고 당대 제자들은 아마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무엇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이 금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금식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셨는지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그 척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금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신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또 금식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의 그 금식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에 했는 금식이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만났고 또 예수님을 빼앗긴 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 금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가려서 이 세상에 재물과 핍박과 유혹에 가려서 지금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깜빡 잊을 때 내 자신을 경계하기 위한 그런 금식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더 깊이 나아가도록 더 복된 삶으로 지금부터 그 천국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하는 금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대를 인식하고 하는 금식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금식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되게 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그런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을 때 그 공고한 마음을 누르고 하는 그런 금식입니다. 그것은 꼭 밥을 굶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정신과 마음을 빼앗는 그 모든 것에서 모든 시선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입니다. 그래서 때도는 우리가 끊어야 할 것들은 끊고 소소한 쾌락의 즐거움으로 그렇게 해서 산만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을 더하게 되느니라.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또 낡은 옷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 생배 이 새 조각의 신축성으로 인해서 약해진 헌 옷까지 어떻게 되냐면 다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붙여봐야 못 씁니다. 전체를 망가뜨릴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예체제에다가 율법적 유대인들의 그 예체제에 복음을 붙일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그 율법과 그들이 했던 그 외식은 전혀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금식을 그만두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대는 이 모든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맞추어져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관점을 가지지 못함으로 여전히 그들이 해오던 그 낡고 그들이 해오던 그 금식으로 여전히 뭔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관점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그 내 삶에 새로운 정말 사고나 질서나 원리가 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정말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삶은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원래 살아오며 추구했던 것, 원래 내가 즐기며 행해오던 습관들, 행동들, 또 내가 가졌던 모든 일에 대한 그 동기, 그런 세상의 풍조와 시류와 그런 지혜를 따르던 그 모든 생각과 마음, 원래의 그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새신자에게는 정말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빼고 세상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신자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신자가 되면 될수록 신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그 특징은 그것에서 정말 그런 세상으로부터 점점 나에게 회개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정말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에게 선명해지고 그것만 따라가는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둘에 대한 결합을 지독하게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면서 세상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 이럴 수 없는 것이 복음이 제시하는 새로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해오던 그 낡은 관습과 관계의 낡은 것들과 이런 것들과 우리가 복음을 결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새롭게 지음받은 이 교회는 정말 이 복음의 사고와 또 복음적 그 질서만이 가득한 곳이어야만 합니다. 임지식 때 그 선문관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교회는 전통적 교회, 현대적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교회, 복음적 교회만 있다라는 이 복음의 질서가 지배하는 곳,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고 낮은 자가 또 높은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가 부한 자를 섬기는 그런 강한 자만이 대접받는 그런 세상의 지혜와 질서와 같은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새로운 질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낮은 곳에 있는 자가 가장 높임 받는 것이고 부한자나 가난자나 식자나 무식자나 아무런 차별 없이 받아들여지고 하나 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복음의 질서가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비슷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또 누군가는 새 포도주를 자꾸 낡은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예수님의 잔치의 시대이고 새 가죽 부대가 이제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낡은 가죽 부대에 자꾸 담는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이 포도주가 부풀어 올라서 탄력성을 잃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는 곧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둘 다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비유를 계속 갖다 말씀하시는가 하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새 것과 낡은 것은 서로 섞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이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시대는 생배조각 새 포도주에 맞는 새 것이 필요하듯이 이 복음은 새로운 시대에 다시 새롭게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 시대를 담아내는 틀과 원리와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식입니다. 복음을 알고도 이틀이 없다면 즉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없다면 부대가 터져버리시듯 우리는 절대 우리에게 이 주어진 복음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잔치의 포도주를 누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 가죽 부대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옛사람으로 행했던 방식 그대로는 새 포도주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 생배조각, 또 새 포도주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율법과 믿음의 큰 충돌입니다. 낡은 부대와 헌옷은 유대인들이 행했던 금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관습과 전통과 그리고 그들의 그 죄악된 습관과 성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금식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었고 또 그러므로 잔치의 기쁨과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새 시대를 거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기듯이 복음을 받고 또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사는 자에게는 새 부대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모든 우리의 옛된 죄된 습성을 버리고 나아가는 새로운 그 믿음의 방식과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령을 빼앗기면 다시 금식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새 시대를 인식한 금식, 바로 이 시대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새로워진 삶의 습관과 질서와 변화된 그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자라나는 그런 삶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복음의 그 풍성한 잔치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놀라운 주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그 잔치에서 기쁨을 모르는 것도 어쩌면 바리새인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방법은 바로 새술이 새 부대에 담겨야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내 삶이 무엇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의 습성과 성품으로 새술을 낡은 부대에 담으려고 했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은혜로 살아내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 시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